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뒤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축제가 시작됩니다. 일대에는 시민들이 100만 명 넘게 모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현장 상황 어떤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황혜린 기자, 뒤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여기는 여의나루역 앞에 있는 한강공원인데요. 본 행사석과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불꽃축제를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저녁 7시 20분부터 본 행사가 시작하면요. 화려한 불꽃이 이곳 여의도 밤하늘을 수놓게 됩니다. 일본, 미국, 우리나라 순서대로 불꽃을 쏘아 올리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좀 있긴 하지만 감상하기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 있는 시민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사람들 없는 시간에 나온 건데 오늘도 그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1시 반에 나와서 그냥 여기서 뭐 밥도 먹고 하려고 일찍 나왔어요.
이게 직접 들으면은 그 소리에서 오는 또 감동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이랑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어땠습니까?
네, 당국도 비상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 현장을 저희가 둘러봤습니다. 그 소식은 오원석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이동해 주시고.
돗자리와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몰리며 걸어다닐 통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뒤에서도 조정 가능한 부분까지 뭐 무조건 아니라 여기 그래도 확보 차원에서 좀 앞.
미리 확보를 해놨어야지. 난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네.
아니 그럼 하세요, 올라가서.
빗섬 축제까지 같이 열리다 보니 더 복잡해졌습니다.
불꽃 축제 하루 정도는 조형물을 좀 빼놔도 되지 않았나.
축제가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사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장소도 보였습니다. 쪽을 보시면 수많은 인파가 다니는 길인데 배수로 뚜껑이 일부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사람들 못 내려오시게만 좀 하려고 근무자 지금 배치 확인하고 있는데.
경찰과 서울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 구조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또 드론과 CCTV로 현장을 지켜보며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교통 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밤 10시까지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 앞 구간까지 차량이 전면 통제됩니다. 대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은 각각 18회, 52회 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로 행사가 끝난 뒤에도 5호선 여의나루역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불꽃축제 현장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저희 JTBC가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 9명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는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뚜렷한 수사의 진전이 없어서 시민들의 어떤 바람을 대신해서 저희가 대리한다는 생각으로 고발장을 내.
수사가 시작되자 권오수 전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이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하고는 좀 알고 지내시는 사이입니까?
김건희 씨 전주로 거론되는데 혹시 모르실까요?
1심은 관련자 9명 중 7명에게 죄가 있다고 봤고 2심은 무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2심에선 김건희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지목된 전주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가 추가됐는데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작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첫 대면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시세 조정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경우 현직 영부인을 법정에 세우는 첫 사례가 됩니다. 반대로 기소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난달 총장이 바뀐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검증을 재개했습니다. 2년 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연구윤리위원 3명을 교체하고 다시 검증에 나선 겁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땄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20세기 초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작품을 분석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참고 문헌에 기록하지 않은 파울 클레 작품 번역서가 문단째 그대로 논문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JTBC는 이 논문 표절률이 42%에 달한다는 의혹도 보도했습니다. 이후 숙명여대에서는 논문 표절을 검증하기 위해 위원회를 꾸렸지만 2년 8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대학교의 연구 부정 행위 검증 기간과 비교하면 6배 이상 길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이 취임하면서 표절 의혹 검증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총장 직속기관인 연구윤리위는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 9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지난달 이중 3명이 새로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첫 회의도 열렸습니다. 숙명여대는 규정에 따라 논문 검증 조사 결과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교체된 위원단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주요 증인들은 해외 출국해 출석이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된 것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께서는 반대표를 던진 걸로 알려졌는데 예. 그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고발하고 또 야당 측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헌 상권 분립에 위배되고요. 또 이 법안에 보면은 인사 의혹, 개입 의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에 개입했는지 특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법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특검들은 여야 합의 처리가 되어 왔었는데 사실 이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처리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던졌습니다.
네, 근데 이탈표가 내표가 나왔잖아요. 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 이탈표 던지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중은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비겁한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고 반대 부결하겠다는 당론을 정할 때 이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 들어가서 이러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던진 분들은 비겁한 소신, 그러니까 네. 이런 무기명에 숨어서 던지신 것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 네 분의 그 분이 가결 혹은 기권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당황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다만 저는 여기서 더 민주당이 다음번에 특검 법안을 다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늘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검법이라는 것은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가결과 부결 간의 진영 논리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기권이나 가결을 던지신 분도 다음번에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반대표를 던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표결 이후에 실제로 좀 당 내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많은 의원들하고 대화를 못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내표, 그러니까 기권까지 포함해서 나왔다라는 것에 좀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총회 과정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최근의 당정 갈등 관계라든지 네. 이러한 많은 변수에 염두해서 연장선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내일 이제 친한계 의원들과 회동을 갖기로 돼 있는데 그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다음 표결이나 이런 데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 특검 법안이 당정 갈등의 화풀이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싸울 수 있더라도 그 지킬 수 있는 선 안에서 갈등이 있고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대했던 이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한 갈등이 있다고 해서 가결표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일단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예.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특검법과 또 여사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이고 최근에 그 대선 당시에 여사께서 이제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 그리고 명품백 의혹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 법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또 정치의 영역은 다른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공작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고 영부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영부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 지위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명품백 의혹에서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여사께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국민적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네. 여사가 앞으로 공개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과를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좀 담겨야 한다고 보시나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과정과 달라진,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가 바뀌게 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국민들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자체가 국민들께서 느끼는 시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영부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 상임감사로 지원할 때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SGI가 밝혔습니다. 추천으로 진행돼서 그렇다는 건데 추천 회의도 김 전 행정관의 전문성보단 취업 심사를 통과했는지를 주로 확인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SGI 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이 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정리해 도전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SGI 서울보증은 김 전 행정관이 제출한 서류를 밝혀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모가 아닌 추천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원서 등이 필요 없고 실제 김 전 행정관이 낸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추천 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7월 15일 SGI 서울보증의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의사록입니다. 신임 감사위원 후보 추천 안건 등이 올랐습니다. 4명의 위원이 총 3건을 통과시켰는데 2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후보 추천 안건에선 먼저 김 전 행정관의 이력을 소개한 뒤 자격 요건 등을 논의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논의 내용으로는 김 전 행정관이 정부의 취업 심사를 받았는지를 묻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로 적혀 있습니다. 보통 전직 공직자가 기업 취업 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취업 심사 여부만 파악하고 이외에 전문성에 대한 별다른 검증은 없었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SGI는 JTBC에 선임 절차를 내부적으로 점검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공기업 2인자 자리에 구조적으로 보훈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나요?
김 전 행정관 측은 관련 서류를 모두 SGI에 제출했는데 SGI가 왜 받은 게 없다고 밝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16일에 있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 맞는 첫 주말이었습니다. 부산 금정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단일화 쇼, 잔기술이라고 깎아내렸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 강화에서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라며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여권의 텃밭에서 치러지는 금정구청장 당선 여부가 재보선 성적표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기로 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인 야합을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무슨 단일화 쇼를 하려고 합니다. 금정은 그런 잔기술이 먹히는 곳이 아닙니다.
인천 강화군수 유세 현장으로 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이어 다시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호남에서 야권 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전남 곡성에서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선거가 왜 일어났느냐. 호남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곡성과 영광에서의 선거는 바로 지역정치의 혁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재보궐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텃밭을 내주는 당대표는 리더십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모르는 사이인 1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 관련해서 JTBC는 박대성이 범행 이후 또 다른 시민에게 덤벼들었다가 제압되는 CCTV를 입수했습니다. 이 시민의 신고가 추가 범행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시민을 인터뷰했습니다.
긴 바지를 입은 남성이 차를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 순천 10대 여성 살해범 박대성입니다. 범행 1시간가량 뒤 사건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왜 그랬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와? 그러는 거예요. 얘기가 와. 눈빛이 살기가 와 있었고 흥분한 아마 상태였어요.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계속 덤벼듭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제 얼굴을 가격하려고 한번 휘둘렀어요. 그 눈빛 때문에 아 이게 좀 심각하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랬냐? 그거 제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씩 웃으니까 그애가 하는 말이 재밌어? 웃겨?
몸싸움이 이어지자 시민은 박대성을 힘으로 누르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 예, 오늘 사고 치겠다. 이제 그 생각을 딱 들어가지고 이게 2시에 내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놈 이제 찾고 이제 못 가겠죠. 너 이제 나도 힘으로 한다 그렇게 말하고 힘을 양손을 잡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힘을 못 썼어.
시민은 당시 박대성이 만취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황당한 게 얘가 만취라고 했잖아요. 살을 찼을 때 정면으로 세네 번인가 다섯 번 찼거든요.
네네.
만취 상태에서 그렇게는 못 차, 내가 볼 때는. 근데 경찰 오니까 팔을 내밀면서 잡아가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후 경찰에 넘겨진 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조금씩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에서 북한군 장교 여러 명이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무기 잔해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 처음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진격하며 철수 결정을 내린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입니다. 이틀 전 교전에서 우크라이나군 공격으로 북한 장교 여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으며 북한군 병사 3명도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도 북한군 장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이들은 러시아군 훈련장에서 교육 중이었고 실제 전장에 투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글 지읒이 각인된 포탄 잔해가 발견되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를 넘어 북한군이 전장에서 사망한 게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을 러시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규정했습니다.
Iran and North Korea de facto accomplices in its criminal war in Europe. With their weapons, killing us, killing Ukrainians,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등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했습니다. 그런 만큼 무기 지원을 넘어 북한군의 파병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차기 수장으로 유력했던 인물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밤낮 없이 파상 공세를 펼치며 사상자가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차기 수장으로 유력했던 하셈 사피에딘이 공습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사피에딘을 표적 삼아 초대형 폭탄을 투하했고 생존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사피에딘의 생사 여부에 대해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격 가능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루 전 석유시설 공습 가능성에 논의 중이라고 답한 뒤 국제 유가가 출렁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And whether he's trying to influence election or not, I don't know, but I'm not counting on that. JTBC 박수현입니다.
레바논 상황이 급박해지자 정부가 오늘 군 수송기를 동원해서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등 97명을 귀국시켰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가 오늘 오후 서울 공항에 착륙합니다.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96명과 레바논인 가족 1명을 태웠습니다.
밤마다 이제 매일매일 폭탄 소리가 너무 심해서 집이 막 흔들리고 예, 좀 밤을 잠도 못 자고 이제 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로 지상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민들의 조속한 출국을 요청했으나 민간 항공편을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군 자산을 투입했습니다. 시그너스는 지난 3일 김해공항을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해 교민들을 태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공군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대한민국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에는 아직 교민 30여 명이 남았습니다. 주 레바논 대사 등 공관원도 아직 철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교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난 8월 뉴질랜드에서 훈련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스키 국가대표 상비군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17살 고 김상서 선수는 주니어 스키 지도자로 활약하면서 최근 아시아대회에서 금메달도 땄는데요.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하고 있는 이상엽 기자가 김 선수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New Zealand's condolences for the terrible car accident just in the last week, which are three members of the Korean national ski team tragically lost their lives in a car accident.
저희는 미술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 상서가 어렸을 때 뭐 유치원 다닐 때부터 뭐 대회 입상도 실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상서가 선수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17등을 했어요. 스키장이 9시 비하 시작하는데 6시 반만 되면 저를 깨우는 거예요. 부추 갈아신고 혼자 스키를 신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하죠. 해 갑자기 17등 하던 애가 이제 1, 2등을 하는 거예요.
아, 포지션 좋네요.
작년보다 스키 더 많이 는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아주 자, 빠른
데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선 선수인데요.
네.
자, 카메라 감독님. 감독님이 막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선수 무슨 유인 아닌가요?
아, 다리 유연하네요. 힘도 파워풀한과 1등으로 올라와야 과했군요.
그렇죠.
세계 선수들이랑 뭐 일본 선수, 뭐 러시아 선수 뭐 다 와서 하는 대회다 보니까 60명가량 선수들이 뛰었는데 상서가 뒤에서 다섯 번째였던 것 같아요. 3명발분은 거의 바닥에 모르려고 한 10명만 타도 굉장히 볼이 많이 타면서 처음에 타는 친구들하고 뒤에 타는 친구들은 키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뜻하지도 않게 1등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잘했지만 1등해서 아이가 잘 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고쳐야겠다 이렇게 좀 미래를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전날 통화를 했어요, 상사하고.
네.
밤 늦게 통화를 했는데 그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사야 내일 스키장 가지 말고 쉬어라 이 얘기를 못 해준 게 타이거신이 있다면 그날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상사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3일 동안 머리 어깨, 몸, 다리, 손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만지고 뭐뭐도 하고 했는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엄마, 아빠, 나 한국 갈 때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어. 나 말야 갈 때까지 열심히 스키 타고 갈게. 갑자기 엄마랑 아빠랑 저번보다 훨씬 보고 싶어졌어.
엄마, 아빠 잘 지내고 있지? 난 잘 지내고 있어.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었죠. 그런데 당시 군수용 화약을 썼던 게 절차상 불법이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법의 구멍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힘차게 솟아오른 우주발사체 누리호. 처음으로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쏜 만큼 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대와 단, 페어링 분리 등 발사 과정 전반에서 화약을 사용한 게 현행법 위반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발사체에 쓰이는 화약은 민수용으로 총포화약법에 따라 경찰 허가를 받아 제조 및 판매, 소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우연이 방산업체에서 만든 군수용 화약을 사용하면서 의도치 않게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개발진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물 수 있는 상황. 항우연은 지난해 10월에서야 이 문제를 발견해 외부 법률 검토를 맡겼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애꿎은 개발자들만 처벌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도 누리호 4차 발사와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항우연 측은 과학기술부와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군수용 제품들을 쓰게 됐다고 JTBC에 밝혀왔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군수용 화약 사용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값비싼 휴식 프로그램이란 논란이 있었던 형사재판부 판사와 직원들의 트라우마 치료 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이용자들이 숙박비가 비싼 연말에 5성급 호텔에 묵어 논란이 일었는데 지금도 고급 호텔 패키지나 피지컬 케어 등으로 운영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은 법원 행정처가 직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쓰라고 한 예산을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숙소를 나간 뒤 사라졌던 필리핀 가사 관리사 두 명이 어제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일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을 조사한 뒤 강제 퇴거시킬 예정입니다. 5위 결정전부터 내리 3연승을 찍은 KT의 마법이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 대결했던 LG가 희생양이 됐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2회 초 첫 타자 강백호가 우중간 안타를 치자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빠졌던 문상철이 타석에 섭니다. LG 선발 엔스의 시속 149km 직구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깁니다. 7경기째 안타가 없었지만 KT 이강철 감독은 오늘 컨디션이 좋고 엔스에게 강했다며 과감하게 5번 타자를 맡겼는데 용병술이 통했습니다. 단 하루를 쉬고 나온 선발 투수 고영표의 기용도 적중했습니다. 뚝뚝 떨어지며 춤을 추는 듯한 체인지업으로 4회까지 한 점만 내주며 LG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LG로서는 6회 말 추격의 기회에서 한 점만 낸 게 뼈아팠습니다. 1-4-1-3루 상황에서 신민재가 2루를 훔칠 때 KT 포수 장성우의 송구가 외야로 빠졌고 그 사이 3루 주자 홍창기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문보경과 오지환이 후속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KT 손동현은 LG의 7회 말 공격을 공 3개만으로 막아냈습니다. 김민수, 손동현, 소형준, 박영현으로 이어지는 KT 필승조는 더 이상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에 승리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확률은 87.9%입니다. JTBC 홍주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